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장로님. 네. 원대까지 인사하시죠.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 주일에 여기 손보로 설교하러 왔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이렇게 여기 설교할 때가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원로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 제 옆에 앉아 계셨고, 잘 치료 맞고 회복 중이라고 말씀을 들었었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감도 주셔서 집에서 감 열렸다고 감도 주셔서 잘 먹던 그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렇게 그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와서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추수감사절 유래는 영국 국교회 이제 국교회가 이제 만들어지니까는 그 영국 이렇게 국교회에서 자기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오기 전에 그들이 네덜란드에서 7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배를 샀는데 그 첫 번째 산 배가 스피드웰이라는 배입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런던에서 출항해서 여기 미국에 오려고 했는데 오던 도중에 그게 이제 고장이 나서 배를 새롭게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아는 메이플라워 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항해를 할 때는 만약에 배가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항해가 잘못될 것이고 그 항해에 재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일종의 재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항해라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항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습과 습관이 있어서 배가 고장이 나면은 항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오게 됩니다. 102명입니다. 102명이 65일간 항해를 거쳐서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에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하는 때가 겨울이 돼서 겨울에 이제 미국 동부에는 굉장히 이렇게 춥잖아요. 아주 춥거든요. 그 추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견디질 못해갖고 102명 중에서 58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44명이 그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안의 도움으로 이제 그 다음 해에 1620년도에 출발했는데 1621년도 이제 가을이 돼서 인디안의 도움으로 얻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 유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44명이 죽었는데 102명 중에서 그리고 58명이 남았는데 그러면은 같이 왔던 가족들 중에 반은 죽은 거거든요. 가족들 반이 죽었는데 이 새로운 곡식을 주셔서 하나님께 과연 감사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 102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같이 죽음의 터널을 같이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또 죽어간 사람들이 못다 했던 일들 그 일들을 다 감당하라고 남겨주셨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감사의 주제에 대해서 7주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필립 와킨슨 교수가 있습니다. 심리학과 교수인데 과거에 상처받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괴롭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발견했냐면은 이 감사가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픔, 고통이 있다면은 그것을 치료하는 약이 이 감사인 것입니다. 저희들 첫 번째 주에는 감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생명을 주셨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 하늘의 삶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 이 땅은 이제 나그네고 덤으로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일매일 그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째 주 감사는 긍휼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주 감사는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 가운데 인도받을 때나 어둠 중에서 정말 아픔이 있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주에 했던 이 감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 지난주에는 감사는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억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감사 제목은 범사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매일매일 항상 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은 세레마라는 그리고의 뜻입니다. 세레마라는 그리고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책임에 대한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hat one wish to bring about by the activity of others to whom one assigned the task.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지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느냐,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감사가 환경에 대한 감사라면은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나쁠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뭐냐면은 의지에 따른 행동을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과연 우리가 감사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제가 언제 한 번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택시사님을 만났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주유소 안에 이렇게 자동세차기가 있는데 저는 그 잘 몰랐는데 그 자동세차기가 잘 고장난대요. 한 1년에 한 12번씩 고장나는 모양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고장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술자를 부르면 한 번 부르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오기만 하면은 한 170불은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주유소도 인수할 때는 매번 이제 뭐 10번, 12번씩 이제 1년에 불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어떻게, 이제 간단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횟수가 이제 12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줄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언젠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동 세차기가 좀 고장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연약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순수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믿으려는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한 날 바로 자동세차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속상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고장 날 것을 미리 작은 고장으로 예방해 주셨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을 알았다면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있었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의지가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의지에 따라서 감사를 하려면은 내가 환경을 해석하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환경대로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전환이 되어야 감사하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캘리포니아 지금 저희들 UC 데이비스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그 사람하고 이제 마이클 맥클로프 교수가 마이애미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 감사에 대한 생각이 사람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은 뭐냐면은 매일 기분 나쁜 행동과 말에 집중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에 배터리가 이렇게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쁜 사람이 내 차를 치고 도망갔어요. 나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게 하는 그룹이 A그룹입니다. 이 B그룹은 뭐냐면은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생각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 남자는 정말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헌신적인 남자가 감사할 것인가요? 헌신적인 남자는요, 반대로 하면은 자기 아내를 많이 간섭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에게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헌신적인 남자 때문에 감사해요라는 그 감사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또 뭐 이렇게 일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서 일출, 해 뜨는 것을 보게 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잠,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일찍 깨우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찍 깨워서 일출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게 이제 B그룹입니다. 이 C그룹은 뭐냐면은 일상적인 그냥 사실에 그냥 반응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 옷장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 구두 샀습니다. 라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A와 B그룹, A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B는 감사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말과 행동을 하게 하고 C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 없이 그냥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B그룹이에요. B그룹이 가장 행복한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고 그리고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낀 그룹이 B그룹입니다. 환경은 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A그룹이나 B그룹, C그룹 환경은 다 비슷한 상황인데 B그룹,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한 그룹, 감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그룹이 더 행복한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을 실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의지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지는 생각이 바뀌어야 감사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이 생각은 내가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환경에 놓아두신 이유를 깨닫고 해석할 때 범사에 우리가 매일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의지가 생기게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로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 너희들이 감사해서 이 땅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정말 즐겁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너희들 매일 저희들 보고 매일매일 늘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다음 세대에서도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감사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과연 그러면 인생을 과연 행복하게 할까요? 그거에 대해 되게 이렇게 궁금해해갖고 크리스 피터슨이라는 사람 미시간 교수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다음과 같이 행복한 사람들을 이제 조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 특징이 뭐냐 캐릭터리스틱이 뭐냐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공통점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첫 번째 그 행복의 특질이 뭐냐. 훌륭하게 사는 인생의 능력을 발전시켰냐, 개발했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죽었을 때, 마지막 숨을 거뒀을 때, 나의 삶을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것이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특질은 뭐냐면은,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내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목적입니다. 뭐 성경을 이야기하면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살 때 행복하다라는 그 특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행복에 대한 특질은 뭐냐면은, 규칙적으로 노력해서 존중감이나 만족감, 그리고 건강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말하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소가 결합이 되면, 노력을 하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생을 능력을 키웠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웠느냐, 그리고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했느냐, 그리고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노력했느냐라는 것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당연히 세 번째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그 주는 사람이, 그것이 행복에 대한 네 번째 특질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이유, 내가 행복한 이유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 행복이 전염되게 하기 위한 것, 그런 특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특질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인 것입니다. 뭐냐면은, 환경이나 시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 그것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행복의 특질, 캐릭터리스틱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특질을 종합해서 만든 이 생각을 해봐서, 이게 과연 대표할 수 있는 인간의 태도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세 가지 태도라고 피터슨 교수는 말합니다. 뭐냐면은, 희망, 사랑, 감사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피터슨 교수는 희망과 사랑은 나무가 가꾸는 것처럼 가꾸어져야, 가꾸어야 자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 감사라는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키워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는 노력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성도 간의 서로의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18절까지만 읽었는데, 16절에서 22절 말씀은 뭐냐면은, 성도 자신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것을 버려라. 이것이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의 말씀 중에서, 저희들 읽은 말씀 중에서 성도의 상호간의 책임은 딱 두 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자신에 대한 책임은 일곱 절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 네, 그 대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절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재림의 주 종말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기다리고 이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려면 너희들은 이러한 성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성도의 책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2003년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그 지하철에다가 이렇게 화재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연기가 막 났는데 사람들이 연기가 났는데도 피하지 않아서 192명이 사망했고요. 21명이 실종했고 151명이 부상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 그때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의 마지막 사진인데 사람들이 연기가 났는데 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사가 이렇게 잠시 우리는 정찰과 갈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그 말을 믿고 있고 연기가 나서 막 연기가 들어오는데도 위험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는 피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피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와 같은 이유는 이 사회심리학자들 이렇게 예전에 1970년도에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존 달리와 콜롬비아 대학교의 다브 라틴의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거는 연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연기가 나게 하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만 실험자예요. 나머지는 다 연기가 이 가짜로 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짜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연기가 나더라도 피하지 않으면은요, 저기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있는 사람 피할까요? 안 피합니다. 75%가 안 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혼자 있었고 연기가 들어오면은 거의 88%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75%가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25%만 피한다는 뜻입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 피하면은 25%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재림의 주를 기다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주님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마음이 평안케 있을 것이고 즐겁게 살 것이고 세상 일에 탐욕할 것이고 자기의 욕심만 채울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너희들은 재림의 주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해요. 근데 잘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을 따라서 이 실험의 확률에 의하면 잘 믿는 4명 중에 3명은 믿지 않는 사람을 따라서 같이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재림의 주가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산다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이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의 책임이 무엇이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이제 평안합니다, 즐겁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라고 빠져서 살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현재에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해서 주실 것에 대한 미래적 감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현재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는 그 감사를 생각하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범사에 감사하면서 정말 종말에 예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